거거든요. 어떻게 인권 현장에 계속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센터 이렇게 이제 지어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권중심 사람이라고 이제 해놨어요. 그게 이제 인권중심 사람 이렇게 한 게 그 인권 센터 하면 센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제 그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인권센터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관에서. 그거 차별화하기 위해서 인권중심 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장이라고 하는 게, 예. 그, 이제, 본업은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활동비 같은 건 거기서 받으면서,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거는, 더 많은 시간은, 이제, 세월호 관련한 일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난 게, 이제, 2014년 4월 16일인데, 매년 조직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단체를 4개를 만든 겁니다. 그 세월호 관련한.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이제 워낙 다급하니까 사회단체들 모아서 세월호 참사 고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연대를 만들었고, 거기 이제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사회를 만들자라고는 하고 있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 네트워크 조직인, 생명안전시민넷을 또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는 그, 이 운동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4.16재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좀 일이 벅차요. 막 힘이 딸리고, 막 시간도 막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이나 이런 데는 요즘에 잘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저, 목동에 있는 거기 굴뚝에, 75m의 굴뚝에 노동자들 올라가 있는 거 아시나요? 예, 파인텍 노동자들. 그 문제 풀기 위해서 지금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인권주의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계인권선언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인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보고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요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는지 사실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세계인권선언인데요. 원래 이제 보편적 권리에 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1948년 12월 10일 날 유엔에 이제 모인 이제 각국의 이제 대표들이 이거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현대 인권은 저 인권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인권선언이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참화 속에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성찰로서 세계인권선언을 3년 동안 준비해서 그리고 무려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1000번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다듬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다듬고 해서 만들어진 이런 거고요. 현대 국가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거라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저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저는 전문가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권에 대해서 좀 아시고 싶으신 분은 그 이제 세계인권선언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한번 좀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 같이 읽은 그런 그거는 세계인권선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전문가 30개 조항이니까 그걸 보시고 좀 더 그 내용들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고 싶으시면 조효재 교수가 쓴 인권을 찾아서라는 책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인권의 입문서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통해서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내용에, 이제 보이시나요? 예. 인권은 인류가족 땡땡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가 첫 출발입니다. 저 땡땡은 뭘까요? 아까도 나왔는데 누구나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깔은 겁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게 타고난 존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누구한테 넘겨줄 수 없는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전 세계의 그런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비극을 우리가 겪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권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세상을 만들자. 4대 자유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4대 자유에서 첫 번째 자유는 신념의 자유입니다. 그건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을 신념의 자유로 압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 이 언론의 자유는 뭐 집회, 시위, 결사, 출판, 언론 출판 이거 다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유가 있냐면 여기 이제 땡땡과 땡땡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국가의 폭력, 고문, 억압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자유로운 세상을 또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그 다음에 이 땡땡은 여기서도 막히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빈곤에서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대축이 있거든요. 인권의 양대축이 있는데 하나가 시민정치적 권리고 하나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입니다.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걸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권리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식주에 대한 권리까지도 이게 권리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교육받고 병원 가고 집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권리를 가진 주체고 이걸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이것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가진 자원을 잘 분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식주의 어디 이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어떤 이런 권리가 있도록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 주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앞에 거와 달리 이 권리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국가가 알아서 저절로 해줄 거다? 절대 그러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다른 국제인권규약은 다 가입하고 있는데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헌법에 있지만 우리는 헌법에 있지만 무시하고 있지만 거기는 국제인권규약이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우리나라 헌법 6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국제규약에 가입을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골치 아프니까, 그죠?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백인들이나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흑인들이라든지 유색인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층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집을 날라고 욕을 하면 이것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저기 가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이게 세계인권선언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국제인권규약,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이런 국제인권규약이 아무리 멋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요구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한 그거는 공문서일 뿐이죠. 이제 우리는 아직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요 권리를 내가 나의 권리,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될 권리다라고 하는 인식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독재 정권과 싸워서 지금 우리 자유를 되찾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거는 우리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한 부분에서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해서 굉장히 이후에 시민적 자유권, 시민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부분으로 지금 크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 불평등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불평등을 해결한 이런 방법으로서 저희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프랑스에서 엄청난 노란조끼 시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대통령 퇴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폭력 시위를 막 하죠. 뭐 거기 프랑스는 시위가 일어났다 하면 길거리에 있는 차부터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상점들 약탈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뭐 구속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좀 감옥에 몇 번 갔는데 전부 다 이게 집회 시위 한 거 주도했다고 해서 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이런 시민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플러스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도 내가 누려야 될, 내가 확보해야 될,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야 될 그런 권리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국가의 폭정, 억압 뭐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인류가 이제 그런 약속을 했지만 세계의 어떤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실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이제 폭정과 억압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은 뭐를 일으키느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하는 겁니다. 인권의 역사는 저런 반란의 역사, 폭정과 억압에 그대로 그냥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하면서 이것을 바꿔가는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역사는 발전해 온 거거든요. 이걸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게 인권의 핵심적인 그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놓고 가르치는 거죠. 저기 그러니까 정수, 인권의 세계 인권선언의 정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을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87년 6월 항쟁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불법 시위입니다. 그때 집회 신고 내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독재 정권을 바꿔내면서 도리어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걸로 가치 있는 항쟁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저항권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죠. 자, 저기 반란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의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저희 법치죠. 그것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법치입니다. 법의 목적,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입니다. 도리어 인권의 실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통해서 인권을 실현하기보다는 인권을 억압하죠.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잘, 서둘지 마시고. 저희 당황하면 더 당황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법치 얘기하는데, 법치에는 실질적인 법치와 형식적인 법치가 있거든요. 뭐, 명칭으로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집시법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명칭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법을 만든 배경은 뭐냐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어떻게 하면 법으로 집회 시위를 못하도록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 신고나 이런 거에 23가지 이런 신고 조항이 있고 그럽니다. 이걸 어기면 금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는 집회 시위 내지는 뭐 출판 자유, 뭐 출판 언론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하지 않는다. 사전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헌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법률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법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막 저게 해가지고 학살을 막 저지르고 이럴 때까지도 서구에서는 저걸 법치라고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의 그런 학살은 모두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장악한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학살까지 한 거잖아요. 이런 건 법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질적인 법치와 형식적인 법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권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내적, 국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기본적인 인정과 준수를 할 것을 선언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세계인권선언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저기 안 보이는구나. 여기 앞에 저거가 저기 첨부 인권은 없다라고 되어 해놨는데 우리가 인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게 첨부 인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도 엄청난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게 탄생했던 그 배경이 중세 말에 태어났거든요. 중세라고 하는 거는 철저한 신분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던 그런 거죠. 특권층이 있었던 거죠. 왕과 귀족과 성직자, 주교님이죠. 카톨릭 주교님. 이런 부분들이 특권층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 뜯어가고 이런 곳에 저항하면서 탄생하는 게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고 그러면서 인권을 기본으로 국가의 그런 기본 가치로 깔면서 이제 탄생하는 게 근대 국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 첨부 인권설은 뭐냐면 이런 왕과 귀족과 이런 성직자, 이런 특권층이나 이런 노동자, 농민 같은 서민 민중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본 겁니다. 그럼 뭐냐면 다 똑같다. 왕의 자식이나 왕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너만 그런 특권을 주려? 그걸 부정하는 거죠. 특권을 부정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런 특권을 부정하면서 같이 이제 맞서 싸우도록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첨부 인권설이거든요. 이게 주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자식 안에는 전부 다 이게 아들이거든요. 사실은 여성이 빠진 거예요. 빠진 여성들이 나중에 열받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 인권을 또 보장하라고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인권은 없어요. 사상적으로 그때 이제 그때 시기에 필요하니까 첨부 인권설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인권은 모든 인권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 동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권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진짜 감옥도 가고 죽기까지 하면서 만들어낸 거지 좌절도 되는 건 없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장애인 이동권. 여러분 이동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동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동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에서 선언한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인권이 아니다.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었어요. 근데 2000년 오이도역, 저기 4호선, 수도권 전체 4호선에 이제 오이도역에서 70대 노부부가 당시 엘리베이터 오이도역에 설치됐던 오이도역에 설치됐던 그 수직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 판이 뒤집혀지면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들도 휠체어 타고 가다가 이제 뭐 중상을 입고 사망하기까지 이러는 것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휠체어 타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리를 점거하고 아주 충격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최홍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지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그런 부양의무제 이런 폐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성무적으로 싸우다가 이 사람이 자결을 했어요. 이랬던 부분인데 저 부분은 뭐냐면 이동권 투쟁할 때 서울역에서 철로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역에서 철로가 점거하니까 전철이 다니지 않죠. 그때 70대 노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막 손가락하면서 저 병신놈 새끼들 다 쏴주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철 당장 못 다니니까. 근데 4년 동안에 장애인들의 그런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하철역에, 전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고 저장버스가 도입됐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애인인가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 임산부들, 또 어린이들, 또 약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장애인들이 싸움을 하는데 노인들이 아무런 기여를 안 했어요. 연대를 안 했어요. 도리어 속까지 치라고 욕하고 그랬는데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수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소수자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어쩌면 멸시받고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면 그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런 것들을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는 거죠. 자, 우리 인권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맨 처음에는 특권층을 중세 특권층을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의회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권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투표권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남성 백인, 중산층, 돈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소수의 그런 인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너만 그런 걸 누리냐고 다시 또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정도 되면 성인 남성 정도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서양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 이거보다 더 나아가는 인권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일제에 의해서 좌절됐죠. 동학사상 같은 경우는 저쪽에 서구에서 탄생한 인권사상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좌절됐었던 거죠.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빠졌잖아요. 여성들이 왜 우리는 왜 제외시키냐. 우리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라 라고 해서 막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전후에 가지고 여성들한테도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고 1968년도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68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정체성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소수자들이 나도 사람이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었던 이주민들, 소수민족들, 성소수자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우리들 권리를 인정하라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계적인 68혁명에서 비켜가 있었어요. 저것과 함께 이제 68년도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전 시위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냐면 베트남에 파병하고 막 그랬었던 거죠. 이런 걸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리어 지금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때부터 굉장히 뭐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찾으면서 이게 이제 그것을 사회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들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이냐? 아이고, 이런 사람 그렇지 않다. 지금 저 우리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이제 떠오르는 인권 문제가 노인들의 문제예요. 이게 고령층, 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노인들이 전체 자살률의 평균 자살률이 두 배가 되거든요. 다 생계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빈곤계층들의 자살률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OECD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엄청난 자살률. 1년 전에도 1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는 누군가 권리의 주체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이 막 억압하고 그럴 때는 양심수들의 권리 이런 걸로 한정돼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독재 권력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부터 또 뭐 이주민들부터 성소수자부터 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면서 자기 권리들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권리를 쟁취해가는 과정인 거죠. 병역거부자 저 사람들 같은 경우도 벌써 20년 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걸 권리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를 확장시켜 갔다. 그러면 이후에도 또 그런 새로운 그런 인권 주체들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권리들이 또 생겨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인권의 역사는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특권에 도전해 갑니다. 누군가만 그런 것을 누린다. 이거를 봐주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특권에 도전하면서 그걸 해체해서 모두가 누리는 권리. 계속 보편성이 인권의 속성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권리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그 소득이 떨어지는 만큼을 위에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올해도 막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재벌들은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그런 양극화 수준,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는 수준은 너무 빠르다, 속도가. 그래서 재앙적 수준이다. 저걸 빨리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말만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랬던 거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고 저걸 실제로 저런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또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바꿔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한 축이죠. 이게 직장 갑질. 대한항공, 조양호.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적인지 저 사람들 일가를 다 알아요. 그죠? 조양호. 부인은 이명희.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누구? 둘째, 셋째. 이런 정도로 거기 하는 거죠. 인격들, 사람의 고용을, 고용관계는, 근대 이후의 고용관계는 계약에 의한 관계지.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인격까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나 예전의 노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고용주들이 그런 사고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뭐라고 그럴 거냐라고 이게 있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현대사회 가서 이게 다, 수정이 된 거예요. 다 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19세기, 18세기적인 이런 사고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재용 같은 얘기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큰 문제고요. 저기 가면 쓰고 이제 시위 하는데 지금 가면을 벗어 던졌죠. 침묵 속에 살아온 나의 행동을 반성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혐오예요. 혐오. 한 사회에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여자는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뭐예요? 저 병신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정이에요. 왜 병신 새끼예요? 저 일도 못하고 저거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주민들, 난민, 이번에 들어온 난민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죠. 난민들은 성범죄자일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의 범죄율을 보면 내국인들 범죄율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건 딱 터지면 모든 저희들이, 그 난민이나 이주민들이 다 범죄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이런 저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이, 지금 막 혐오편으로, 곳곳에서 혐오편으로 막 드러나고 있어요. 이면 가짜 녀석, 진짜 녀석. 그래서 진짜 남이냐, 가짜 남이냐. 진짜 장애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진짜 여성이냐, 아니냐. 진짜 여성의 권리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가짜뉴스가 바로 혐오편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가짜뉴스를 누가 전파하냐 딱 찾아봤더니 기독교 쪽에서 나왔죠. 에스도 기도운동본부 뭐 이 누구죠? 그 교수 저 가천대학교에 있는 이런 사람이 이용인가 이 사람이 인정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이런 걸 문장을 만들어요. 가짜뉴스는 어떠냐면 그 중에 이제 팩트를 싹 갖고 팩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팩트가 있는데 그걸 살짝 가공물 덧붙인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지금 태극기 들고 저쪽에 나와서 태극기 부대 분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2017년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한주도 빼놓지 않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박근혜 석방하라. 잘못된 탄핵이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뭘로 하냐면 가짜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나 이런 거를 카톡으로 딱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딴 거 다 JTBC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이나 이런 것들, 언론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신념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할 거냐. 너무 심한 거는, 너무 심한 거는 법으로 규제해야 돼요. 근데 그걸 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정확하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왜 서구에서는 인종주의적 선동은 법으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 학살이나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인종주의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전쟁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적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없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규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또 이렇게 규제하는 것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제일 문제는 사회인식, 이 사람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런 그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언론도 그런 것들을 보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그 잘못된 점들 계속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재줘야지 혐오 표현이 사라진다. 저 혐오 표현을 지금처럼 방치해뒀을 때는 어떻게 가냐면 위에 이런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차별 행위. 너는 여자니까 차별 고용할 때 너는 안 돼 하고 뺀다든지 경력단절한 여성 내에도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런 거죠. 교육, 고용, 서비스, 교육 등에서 차별하는 겁니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증오범죄, 지난번에 강남역 살해사건 같은 경우가 증오범죄예요. 그때 이제 그 남성이 그 남자들은 다 패스하고 세 명 왔었거든요. 그 화장실에. 근데 거기 패스하고 여성이 왔는데 그 여성을 상대로 가해를 한 거죠. 그래서 죽인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증오범죄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학살입니다. 자, 여기서 이 편견은 어디든지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편견을 줄이는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건 인권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 뭐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된 것처럼.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을 적절하게 잘 규제를 해줘야 돼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어디까지 보장할 거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 규제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규제도 없이 막 고삐 풀린 저것처럼 마구마구 저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짜 뉴스적으로 하는 게 뭐 정규재 같은 사람은 무려 유튜브 구독자가 25만 명이에요. 이게 엄청나죠. 이런 저것 때문에 아주 참 심각한 그런 겁니다. 태극기 부대에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 연대의 활동가가, 한번 아버님의 그런 핸드폰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 아버님은 여기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카톡을 한번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가짜뉴스가 엄청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거 보고도 기겁했는데 거기에 뭐가 또 있냐면, 적절하게 시사적인 거 여기다가 싹싹 끼워넣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거. 노인분들의 그런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활동가가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랬던 거, 이런 거 좀 보지 말라고, 막 이런 거 차단하라고 말이야. 막 그랬는데 그 아버지 차단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는 그렇게 이런 욕망을 갖다가 자극하면서 그것도 활용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런 중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규제할 거냐라는 게 우리 또 사회의 또 과제인 거죠. 자, 이 여성혐오, 강남역 살해 사건 때 그 여성혐오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미투로 이게 이제 번지는 거죠. 지금 미투한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거고 또 10년 전 뭐 해서 일어난 것을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겨우 말하는 거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고통스러운 이런 기억들을 안고 살았는데 이걸 얘기했다가는 나한테 들어와야 될, 다가올 그런 피해 이것들이 너무 끔찍한 거거든요. 서재원 검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 자기는 나름대로 예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고 권유하지 못하겠다.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다. 너무 당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이 사람의 이 피해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 사람들에게 네가 그랬으면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와서 말하냐. 진작 말하지. 진작 말할 수 없거든요. 장전 사건 이제서야 수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이런 것들 계속 미투 위주 이게 있으면 있는데 지금 저게 당장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차별의 어떤 역사를 지금 뒤집어 가고 있는 거죠. 거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제 그러거든요.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 딸만 둘이 있어요. 이렇게 여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 무시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에서 무슨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냐. 애 낳을 수 있고, 국가하고 해줘야 되는 거다. 뭐 그거. 이게, 그럴 때까지 결혼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 자기도 결혼 안 하는데, 아, 남자들 다, 찌질하다고 뭐 그러고. 뭐 이게 찌질한 남자들만 만날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남자도 있는데. 그래서 마치 또, 이게 남성과 여성의 대결처럼 가는 것도 또 문제예요, 또. 그죠? 예. 자, 다음에 이제 이 난민 문제인데요. 이게 너무 좀 작아서 그런데, 우리가 뭐 난민적이면 무조건 뭐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생계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비리 너무 박하죠. 보통 이제 서구에서 난민 수용의 어떤 비율이 한 20% 30%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서야 겨우 2% 정도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리고 막 이게 들어왔어요.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에 주로 남성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남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왜 남자들이냐? 그 젊은 남자들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예멘은 전쟁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이슬람 교파 간에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한국 전쟁 때 그거대로 겪었는데 네가 내 편을 들고 내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는 거예요. 총 들을래 죽을래 이런 거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마치 무슨 뭐 이중인 이중 노동하러 온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무슨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또 기독교 일부 기독교 쪽에 또 그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개헌론이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우리 헌법 19조에 이기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다른 나라 헌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보다 구체화하자. 그래서 신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게 이것만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자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반대예요. 거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 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 무슬림을 이슬람이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내 종교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독선적인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런 저거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또 골라봐야 해서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중에 저희는 이제 주목하는 게 학생들이에요. 사실 이 성소수자들이 이제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때가 중고등학교 때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이게 자기가 이제 오늘 갑자기 보면 이상해. 나는 왜 내가 남자인데 여자에 관심 없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들한테 형한테 뭐 친구한테 여기 관심이 있거든 쓸리냐 이런 것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그럴 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이게 조사한 겁니다. 이 스트레스, 우울증, 학습의욕자가 자살 시도도 저렇게 많이 하고 실제 자살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저러지 않고 저렇게 학생들한테, 지교사들한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차별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일부 기독교계도 세력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환치료. 저 동성애가 잘못된 이런 거니까 저걸 전환치료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심리상담이나 무슨 의학적인 것들 을 통해서 전환치료할 수 있다. 근데 이미 다 해본 거예요. 1970년대에 미국의 각 주마다 이런 전환치료 센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했어요. 결국 실제 전환치료 했어요. 근데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왜? 실제 그게 아니었거든요. 1990년 5월 17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되게 간단한 말이지만 동성애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온갖 잔인한 짓을 한 100년 이상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나치 때는 그 동성애를 산채로 뇌를 갈라갖고 그 뇌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산채로 뇌를 갈라서 동성애를 규명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막 규명해보려는데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질병으로 치료할 게 아니 접근할 게 아니다. 그 이후에 생물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이 생명 가진 저거들은 이 동성애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게 남성과 수컷과 암컷 이건 도리어 소수고 수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사자군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가? 그 안에서도 동성애가 발견돼요. 원숭이 정에서도, 모에서도, 심지어 식물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의 지금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오래도록 이성애적인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연적인 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저는 이게 성소수자다 이러면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너는 잘못됐으니까 너는 회개해야 되고 너는 전환 치료해야 되고 라고 하면서 다그치면서 이 사람을 부정, 자기 존재를 부정할 것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 정말 네가 성소수자인지 좀 고민해봐라. 찾아봐라. 상담도 해보자. 그리고 네가 성정체성, 그리고 성소수자라면 그걸 누가 부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정체성이거든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네가 성소수자라면 난 너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너를 차별하지 않도록 같이 좀 하겠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얘기를 아직은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만약 없었다고 하면 촛불항쟁도 없었을 거다. 여기 세월호는 돌아올 수 있었다. 이거는 지난번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인 거죠. 저렇게 지킬 것을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면, 묶을 것을 제대로 묶었다면, 그리고 닫을 것들을 제대로 닫았다면 세월호는 가라앉지 않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저거는 물론 또 저것만은 아닐 텐데 지금 진상규명이 좀 안 되고 있죠. 세월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낡은 공식들을 계속 깨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그런 탄압을 받아가면서 낡은 공식을 깨웠다. 낡은 공식은 뭐냐? 이런 참사가 나면 대충 수색하고 대충 조사하고 그리고 말단 공무원들과 말단 직원만 처벌하고 그리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1995년에 그 삼풍백화점으로 붕괴사고로 해서 죽은 사람이 509명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삼풍백화점 참사에 흔적이 하나라도 있나? 그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갔죠. 이 사람들을 기리는 그때 당시에 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어디 있냐면 양재시민의 숲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에다가 가둬둔 거죠. 이렇게 참사의 기억 이거를 계속 지워가고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 중에 세희 아빠가 있어요. 임종호 씨가 있는데 임종호 씨가 1993년 서해 회리호 사건 났을 때 그때 이제 의경으로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제대로 진상규명 안 하고 책임자 처벌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돈만 몇 푼 주고 이제 덮으려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막 항의식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울부짖으면서 그때 의경으로 나가가지고 맨 앞에 나가서 유가족들을 시위를 막으면서 고개 떨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거를 이제 시위를 막았던 사람이에요. 세월호 참사 그거 시위 막을 때도 그러죠. 유종경들이. 그 임종호 씨가 얘기합니다. 만약 그때 서해 회료의 침몰 사건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한다면 21년 뒤에 내 딸 세희는 세월호에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누가 그런 비극을, 끔찍한 조거를 가질 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는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 그리고 생명한 정보관 만들어서 그 기억을 멀리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두고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월호를 통해서 혐오가 아닌 공감과 우정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요, 세월호 그 이전까지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만 쫓는 사회예요. 이게 법륜 스님이 돈교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절도, 조물주보다 더 위대하신 돈만 숭상한, 돈만 쫓는 그런 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경쟁과 효율 이거가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나 생명 이런 부분 진짜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월을 통해서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점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공감력을 회복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울었잖아요. 그죠? 같이 시위에 나왔고 같이 항의했고 촛불항쟁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위험과 죽음의 사이를 넘어서 그 생명이 존중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세월호를 인양을 해서, 인양관 해서 저기 수색을 마지막까지 하고 저렇게 세우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이기 특조위에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해수부 장관을 만났더니, 해수부 장관이 지금 고대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났더니 그래요. 우리 해방 이후에 이 연안에서, 연근에서 이제 이렇게 이 배가 침몰한 거, 여객선이 침몰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 2,000척이 된대요. 하나도 인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렇게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지독한 싸움들 같이 하는 시민들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실천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인권 문제는 과거의 인권 문제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 불평등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것에 의한 권리 침해 문제, 이런 부분도 계속 같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 다 이게, 지구화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권으로 연결시켜갖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인류는 지구에 더 이상 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에 저희들의 이제 인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이렇죠. 특히 위정자들이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 인권을 보호하자라면서 누군가를 깔고 짓밟고 있는, 근데 말로는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4년 전에 인권주간에 서울시에서 시청역사에다가 설치했던 설치 미술인데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이게 마네킹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저기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 이게 뭐야? 이게 마네킹이더라고요. 이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한 겁니다. 실체적으로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얘기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저건 뭔지 아시죠? 예,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그 소녀상에는 좀 디테일한 장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손을 꼭 그려져 있죠. 꼭 모으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못 풀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이 맺혀 있는 상황이에요. 꼭 쥐고 있어요. 발뒤꿈치를 들고 있습니다. 편하게 발을, 내 땅에 딛고 있는 게 아니라. 조국이라고 들어왔더니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거죠. 심지어 양승태 그거 보듯이 이걸 또 거래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막 박근혜가 이제 그 위안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일본 정부가 합의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게 그림자로 또 형성화되어 있어요, 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지 하고 여기에 작은 새가 어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기 빈 의자가 있죠. 저 빈 의자는 왜 있습니까? 저기 앉아달라는 거죠.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저 15세 소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15세 소녀에 끌려갔던 저 위안부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들어주고, 그런 속에서도 또 기쁜 얘기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주고, 그래서 때로는 손도 꼭 잡아주고 또 이렇게 어깨도 두들겨주고 하면서 공감하는 거죠. 인권의 시작은 저렇게 그 곁을 지켜주는 것, 또는 더 나가서 내 곁을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상실해가고 있는 인간성, 이것들을 회복해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더불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인권이다. 이것을 하는 게 또 인권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렵게,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20대에 감옥에 갔을 때, 제 감옥에 좀 가끔씩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감옥에 갔을 때, 그때는 좀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책도 안 넣어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읽게 됐어요. 그 감옥에는 성경책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저기까지 신약까지 보는데 사실 구약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메시아, 저는 정확한 어떤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하고 똑같이, 거기에 나온 그대로 보면 완전 거지죠. 산거지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몇 장, 12장이 어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속적으로 하는 게 그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강조하고 뭐 매춘부 강조하고 장애인 강조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해요. 그들 곁으로 가라는 거죠. 그들 곁으로 그리고 내려가라고 계속 그러고 갑니다. 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그런 소수자들의 편을 드는 겁니다.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왜? 강한 사람들의 편은 이미 그 사람들은 누릴 걸 다 누리고 있고 너무 누리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힘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그 목소리들을 더 높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세상이 듣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더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게 인권이다. 그게 인권에서 지향하는 평등인 거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평등 세상을 지지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대형교회부터 불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살림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평등한 신도들의 공동체 이런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림교회의 지향을 지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